제3장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맡기심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6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26절 상반절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느니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저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일, 즉 주 예수의 이름에 관한 것을 특별히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주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손에 유용한 사람이 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심히 가련하게도 사람들의 말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많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가 너무 무의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계속 읽고 들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로 읽고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주 예수의 이름이 대체 무슨 뜻인지를 보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직 얻지 못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기로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이름을 가르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얻은 이름이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 얻은 이름입니다. 만일 이 이름이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얻은 이름이라면 그분은 벌써부터 예수라고 불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순종과 죽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이렇게 높이 올리심으로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계시를 얻어 주 예수의 이름에 이렇게 전환이 있음을 말했을 뿐 아니라 주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에서 그분의 이름에 큰 전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오늘이 아닙니다. 그날에 가서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날에 가서야 비로소 그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고 그날에 가서야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 앞으로 나가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승천 후 주 예수의 이름에 큰 전환이 있었음을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그분께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대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대표하는 것은 곧 권세요 능력입니다. 왜 이름이 권세와 능력을 대표합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권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분을 왕이라 불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모든 것을 초월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제자들은 주 예수님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큰 일입니다. 귀신들은 세상의 많은 이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의 이름을 빙자할 때 귀신들도 그들에게 항복했습니다. 후에 주 예수님은 왜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시키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권위와 대등합니다. 이름이 있는 곳에 권위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유대인의 관원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일어나 걷게 한 일이 발생한 이튿날 관원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무슨 권위로 그 사람을 걷게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이름으로 행한 것에 어떤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그분께 맡기신 모든 권위입니다. 이는 이름이 곧 권위라는 말이 아니라 이름의 효력이 권위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 아니라 또 한마디 특별한 말, 곧 주 예수의 이름으로를 보여줍니다. 형제자매는 이것을 보았습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며 영적인 길을 가기를 추구한다면 당신이 수차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이 이름으로 행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를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조차도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첫 번째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은 요한복음입니다. 곧 14장, 15장, 16장에서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후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에서였습니다. 이 세 장에서 주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4장부터 15장, 16장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계속하여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느 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이름을 제자들도 사용할 수 있고 당신도 나도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에게 주신 이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이 이름을 다시 당신과 나와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이름은 당신과 나와 그가 다 쓸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다는 것을 언급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체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를 언급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이 이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는 곧 주 예수의 이름에 참여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형제자매여, 이것은 하나님, 곧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맡기심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맡기심입니까? 맡기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가서 어떤 역사를 하라고 하시고 어떤 지방에 가서 말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맡기심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는 이런 종류의 맡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어떤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일례를 들어 가령 은행에 당신의 돈이 저금되어 있다 합시다. 당신이 돈을 찾으려 할 때에는 반드시 당신의 조장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당신은 한 친구에게 돈을 찾아달라고 위탁하며 당신의 도장을 그에게 넘겨줍니다. 그는 손에 도장이 있기 때문에 돈을 찾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 친구가 은행에 가서 수표에 금액을 쓰고 도장만 찍으면 그 돈을 얻게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는 마치 주 예수님이 당신에게 쓰도록 넘겨둔 도장과 같습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치한 돈이 제한될 뿐 아니라 찾는 돈도 제한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 예수의 도장을 가져간다면 아주 엄청날 것입니다. 만일 은행에 내게 큰 액수의 돈이 있는데 나의 수표책과 도장을 어떤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면 나는 그를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내 도장을 가지고 남에게 영수증을 써주지 않을 것을 알겠습니까? 그가 내 도장을 가지고 수표를 끊어줄지 어떻게 압니까? 그가 내 도장을 가지고 남과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내 도장을 그의 손에 맡길 수 없습니다. 내가 도장을 그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내가 그의 하는 일을 다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는 바로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이 우리가 쓰도록 감히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쓰도록 우리에게 맡길 정도로 우리를 신뢰하신 것이 곧 주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뜻은 주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요. 동시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산출하는 모든 결과를 그분이 기꺼이 인정하신다는 것이며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산출한 모든 관계를 그분이 기꺼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느 형제에게 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게 하라. 만약 그가 누가 말한 것이냐고 물으면 내가 말한 것이라고 하면 된다. 이것이 내 이름으로입니다. 이름으로는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어 그가 당신의 이름을 사용한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지는 것이 곧 당신의 이름으로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던 마지막 날 저녁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주 예수께서 한 가지 큰 것 곧 그분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셨음을 말해줍니다. 그분의 이름은 곧 권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이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 손에 맡기셨는데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큰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명령을 내릴 때 도장만 찍으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만일 그가 아무렇게나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게 도장을 맡겼다면 도장을 준 그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자기 도장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맡기셨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기꺼이 당신과 나에게 맡기시어 우리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짊어진 책임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어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의 책임을 하나님이 짊어지십니다. 형제자매여, 이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의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 가지 특징은 주 예수께서 직접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기적을 직접 행하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직접 구원하시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오늘날 주 예수님은 그분이 직접 역사하시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을 교회에게 맡기심으로 짊어진 책임은 너무나도 큽니다. 당신이 직접 한 일에 책임을 지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다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없이 당신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됩니다. 만일 도장이 당신 손에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도장이 다른 사람 손에 맡겨진다면 당신은 또한 다른 사람이 당신의 도장을 사용한 것의 책임도 져야 합니다. 만일 오늘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면 그분의 역사는 당시와 같이 그분 자신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책임을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 예수님의 역사는 그분 자신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도록 맡겨졌고 오늘날 주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역사는 곧 주 예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예수는 반드시 교회가 그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이 믿을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 예수님은 반드시 교회에게 위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 안에 계시는 때가 아니라 영 안에와 교회 안에 계시는 때이므로 주 예수님은 오늘 교회를 신뢰하고 의탁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분이 결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그분은 높은 하늘로 오르시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원수가 그분의 발등상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일입니다. 오늘날 그분은 이 땅 위에 그분의 역사를 교회에게 맡기셔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있고 주 예수님은 교회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에게 주의 이름으로 인한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없습니다. 이 이름은 그분 자신을 대표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을 교회에게 맡기신 것이 가장 큰 위임입니다. 당신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은 곧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주 예수님이 구한 것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정한 것은 주 예수님이 결정한 것으로 변합니다.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맡기심입니까? 주의 이름으로에 대한 성경의 한 가지 예를 보기로 합시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인하여 마귀와 다툴 때 네가 나를 꾸짖겠다 라고 하거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그가 원한다라는 말을 추가했다면 이것은 기도로 변한 것이며 어떤 바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너를 꾸짖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기서 내가 너를 책망한 것이 곧 주가 책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천사장 미가엘은 주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는 꼭 입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듯이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일을 접촉합니다. 이는 곧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듯이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주의 피 안에 있는 능력을 아직 완전히 체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주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아직 완전히 체험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를 더욱 좋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의견을 고하노니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름임을 참으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은 아십니까? 여기에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에게 맡기신 한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주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다스리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이 이름이 없다면 다스릴 길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왕국을 책임지고 가져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이름이 없다면 왕국을 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삼키고 교회로 말미암아 사탄을 묶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이 이름이 없고 이 이름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이 주 예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름임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즉시 침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침례란 무엇입니까? 침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를 침례를 받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가니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침례를 받을 때 이 이름 안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이름으로 위임을 받고 내 이름을 사용하듯이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침례받는 것은 이같이 큰 일입니다. 영적인 실제에 있어서 지금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며 또한 이미 부활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부활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그분의 이름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한 무리요.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후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무리입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하나님이 배후에서 책임을 지십니다. 이것은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와 주 예수의 이름과의 관계는 침례받을 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고 그 이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 안으로 침례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서는 안 됨을 볼 것입니다. 당신이 침례의 위치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당신이 침례의 위치에 서 있지 않을 때는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십자가가 당신의 몸에서 통행되지 않을 때 주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효력을 바라지 않게 되고 당신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그 책임을 지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침례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침례의 위치란 바로 십자가의 사실과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을 믿고 십자가의 원칙과 나의 타고난 생명을 처리하는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침례는 나의 소유한 모든 것이 날마다 죽음을 거쳐야 하며 죽음을 거친 후에 남는 것만이 영적인 용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죽음을 거칠 때 끝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치고도 남을 수 있고 사망이 역사하여도 파괴되지 않는 것만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이미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어느 날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척추를 끊어버려야만 통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몸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에 있어서나 하는 일과 느낌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 앞에 태도에 있어서 십자가의 역사를 거치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끊어버리고 부서뜨려 십자가를 거친 후에 그에게 여전히 남은 그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곧 죽음을 거쳐도 매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거쳐도 소멸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주님이 당신의 몸에 타격을 가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것입니다. 이 위치에 서 있는 사람만이 주 예수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고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비유에서 그가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심을 볼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당신으로 하여금 자기 이름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맡기신 것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신탁입니다. 이것은 너무 큰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짊어지시는 책임은 너무나 큽니다. 이것은 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이 이름은 어떤 효력을 발휘합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이 세 방면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한 방면은 사람을 향한 것이고 한 방면은 마귀를 향한 것이며 또 한 방면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발생되는 효력. 누가복음 24장 47절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3절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세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뚜렷하게 사도행전 3장은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형제자매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만약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한 위치에 서 있지 않고 침례의 위치에 서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주여, 저는 이 앉은뱅이가 치유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 모릅니다. 이 앉은뱅이가 치유를 받아야 할지의 여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만일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고 담력을 주옵소서. 만일 이 사람이 치유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그를 그냥 가게 하소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의 체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주 예수의 이름이 주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으므로 물어본 후에 치유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들의 것, 그들의 소유로 보았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열국 중에서 그분의 이름 아래로 불러낸 사람들이 곧 교회입니다. 이 땅 위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주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 당신은 사람들에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주 예수님이 계실 때 한 번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여, 만약 당신이 침례의 위치에 서 있고 이상과 계시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이 주 예수의 이름을 관리하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영접한다면 어느 단계에 이를 때 당신은 형제여 돌아가라 주 예수님이 이미 너를 사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할 필요 없이 그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당신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을 때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사도들을 그들 가운데 앉게 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위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다 하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이 유일무이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를 향하여 발생되는 효력. 우리는 이 이름을 사람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귀를 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한 번은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녀가 여러 날 바울을 괴롭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녀에게 괴로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기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다만 몸을 돌이켜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분부했을 때 그 귀신은 즉시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의 이름이 바울 손에 맡겨져 그가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손에 맡겨져 있으면서 여전히 하늘에도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라면 그의 이름은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녀에게서 괴로움을 당할 때 주께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가 영적이지 않고 단독적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것 같으나 바울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실제로 문제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그 위치에 서 있는가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위치에 서 있다면 당신은 주의 이름이 당신 손에 있음을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빈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란 당신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 이름을 사용하여 일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지만 승천의 위치에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일하러 나갔을 때 주 예수님은 함께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후에 제자들은 기쁨으로 돌아와 주님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이는 주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그들 손에 있을 때 권세도 그들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이것을 보았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신탁임을 볼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발생되는 효력. 또 한 가지 일을 봅시다. 이는 곧 주 예수의 이름이 사람을 다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면에서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고 나음을 얻게 하며 마귀를 다루기 위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면에서 귀신을 사람의 몸에서 나가도록 분부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특별히 귀한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께 말하게 하며 아버지가 우리를 듣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 세 장의 성경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에 관한 일을 세 차례 언급합니다. 우리는 경외하며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담력이 너무 크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오, 이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입으로 그분을 주라 시인케 하고 모든 무릎을 그분께 꿇게 합니다. 또한 이 이름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여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거니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람을 시켜 당신의 친구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당신의 맡긴 돈을 가져오게 한다 합시다. 그 친구는 서명한 사람이 오른 것을 보고 그 돈을 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편지를 가져온 사람을 불러 그에게 당신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당신의 가정 환경은 어떻습니까? 당신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성질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어떤가를 상관치 않고 오직 그 친구가 서명한 것인가를 상관할 것입니다. 편지를 가져온 사람은 그의 친구의 이름으로 온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위탁한 것은 그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곧 나 자신으로 인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것이고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지 않고 또한 장래에도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인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가 다 장래에 무엇을 얻기를 바라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나 몇 년이 지난 후 무엇을 얻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난 후 조금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또 조금 좋아진 연고로 기도의 응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면으로 당신은 당신의 육체를 완전히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위치는 그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나의 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인한 것입니다. 나의 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형제자매여, 주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의 계시이지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열어사 당신에게 이 이름의 능력과 위대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이름을 당신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보여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주신 후에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당신은 나를 믿고 맡기셨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당신이 배후에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이 이름은 사람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 손에 둔 것이므로 당신은 어떠한 생명을 살아내야 이 이름을 사용할 능력을 갖게 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형제자매여, 십자가를 이 이름과 나눌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십자가의 깊은 역사로 인하여 어떻게 이 이름을 사용하여 사람을 대하며 어떻게 이 이름으로 마귀를 처리하며 어떻게 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영적인 풍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교회에게 이 이름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갖게 하시어 오늘날 이 이름의 위치와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